우리가 살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나의 삶이 참 행복해지겠다, 나의 삶이 좀 지금보다 나아지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에겐 졸업이겠고, 아직도 미혼에겐 결혼만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또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야 대박만 나면, 경기만 좋아지면 좋겠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승진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라는 이런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 COVID-19의 백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백신만 나오면 우리 삶이 정상화 될 텐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메시아만 우리에게 오면, 이 기름 부은 자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 선지자였는데, 이 어떤 예언을 하는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쭉 뭐 전장을 봐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글인데, 여기를 보면요, 이 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 될지를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둡고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지, 교회가 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할 일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 구약의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겠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줬듯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타임, 이 뉴 노멀이란 이런 단어를 쓰죠. 이 팬데믹이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인가, 어떠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입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는 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억눌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런 사람들,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함을 했음을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이 강국이라고 하죠. Most powerful nation on the face of the earth.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 강하고 그리 자신만만했던, 그리 교만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고 교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메시지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담의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전부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하시면서 이 팔복, 산상순에서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고. 이 가난을 언급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무엇인가 갈급해하며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히 쫓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더욱더 갈급히 사모하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하던 거 너희가 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중동지역에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나라 안에 내란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돌 던지고 욕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난민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라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이웃도 잃고, 다 잃고 나서 가난한 상황에 처하니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알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결론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니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총 236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250, 이게 2년 전입니다. 2018년에 뭐 지금은 뭐 250만 거의 300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64만 명의 4.6%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막노동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삶을 삽니다. 학대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한국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내 이웃에 찾아온 나와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 한국의 유학원 시국의 학생들을 대학에 모아서 여름에 캠프를 엽니다. 이 복음 캠프를 엽니다. 거기에서 걷는 수확이 어마어마하다는 이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뉴욕 멜팅팟이라고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모든 인종이 뒤섞여서 다 녹아서 그냥 함께하는, 그러나 요즘은 멜팅팟이란 말을 안 쓰고 샐러드볼이란 말을 씁니다. 이 샐러드처럼 도마도는 도마도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이 따로따로 다 이제 자기들의 그룹별로 나누어서 자기들의 동네를 만들어서 사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욕에서 600개 국어를 600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땅끝이 우리의 이웃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하면요, 우리가 꼭 해외에 가서 해외 선교를 함으로써 이거 꼭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가라 명하셨으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 찾아오는 세계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기름 부은 자들의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뉴욕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스페니시래요. 두 번째로 차이니즈래요. 중국어.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안이래요. 우리가 다 선교하는 곳이잖아요. 가서 남미, 중남미 가서 선교하고, 뭐, 우리 스페인에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중국에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지만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 한때 공산국가였던 이곳이, 참 이곳에 찾아와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 말들도 하지만요, 갓 이민 온 사람이 아닌 이상 영어들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름 부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해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성인 과부를 위로해 주시고, 딸을 잃고 울고 있던 야이로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사이에 안전한 그런 거리를 두고 여기에 익숙해져 가곤 있지만요, 우리의 삶이 디스턴싱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거리에 이 디스턴싱인 두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서로의 삶에 함께 같이 나누며 또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이 프라이버시, 이 개인 존중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은 당신을 알아서 하고 나는 내일 내가 알아서 하고 유미미 그냥 서로의 따로따로의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한 연구팀이 이곳에 가서 원숭이를 연구하면서 이런 모습을 세 가지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느 날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치며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가 했더니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소리로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관찰한 것은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새끼가 죽었기 때문에 서로 슬퍼하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게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져 그 구렁이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체 커다란 구렁이라 잡힌 원숭이가 그냥 잡혀 먹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연구팀은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함께 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했다고 합니다. 원숭이 산에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원숭이들도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슬픔이 나의 슬픔처럼 그렇게 하는데 주위에 눈을 들어보면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곤 때문에, 병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위로로 오신 메시아께서 기름 부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핸드폰 다 있으시죠? 오래전에 AT&T에서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 광고를 했습니다. Reach out and touch someone. Reach out and touch someone. 우리가 누구를 만져주라, 예, 터치해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코비드 기간 동안에 방문은 못하지만 전화로 위로하고 또 힘이 되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교역자들이 디아스포라 참 떠나는 우리 디아스포라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가시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자로 부른 것이지 치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항상 지금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좀 다투는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If you don't have anything nice to say, don't say it. 좋은 말 할 것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우리의 레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치유의 대화, 참 우리가 힘이 되는 대화, 위로의 대화, 이런 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대화. 우리는 권고하고 충고하고 그 사람을 올바로 잡아줘야 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라 하여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않고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 말이 얼마나 옳고 요걸 꼭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이것을 고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거룩하고 이렇다 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막말할 때에 상처가 됩니다. 제가 참 저도 이 목사로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제가 두려워하고 집에 가서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던진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다 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이 말로 하여금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다면, 시험을 들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자로, 치유자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가 하신 일은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를 주라는 선포입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이 자유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삶.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악한 일을 살고 있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노예된 삶에서, 죄의 노예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던 이런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런 삶을 아직도 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가라사인 땅에 한 마귀 들린 청년이 마귀에게 끌려서 그냥 자유 없이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에 끌려서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이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뭐 대명사는 불행이었습니다. 불행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아이 저 미친놈 정신 나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질하고 피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무엇인가?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불쌍히 여겨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차별당할 때, 요즘 슬픔이 분노로 변하여서 참 인종차별이란 이런,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그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슬픔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있고 눌린 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해란 희년입니다. Year of Jubilee. 이 농사지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걸 어떻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처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땅도 7년마다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째 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7년이 7번 되면요 77, 49, 49년 50년째 되는 때에는 이 땅을 내가 돈 주고 살다 할지라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원주인은요 그 상황이 그래서 땅을 처분해야 했지만 나의 생계였던 이것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란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있을 소망, 앞으로 있을 기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희년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기쁨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죠. 누가 좀 이걸 어디 가서 그냥 신문에 낼 수도 없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없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이럴 때 그냥 맞서서 그냥 한번 내가 나의 힘을 보여줄 텐데 우리가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많을 줄 압니다. 지금 이 Black Lives Matter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예,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좀 소중히 여겨달라. 얼마나 억울하면 길가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요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있듯이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은 자들이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우리가 치유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그리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메시아의 역할이요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우리의 역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참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새 번역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대신 이거, 이거 대신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은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 복음 전하며 치유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위로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력을 좀 우리가 다 모아서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참 볼품없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린 사람 그리고 이 슬픔에 잠긴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이 얼굴의 모습과 그 삶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도 함께 찡그려집니다. 얼굴이 야,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반면에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머리에 이제 뽀마들을 발라서 이제 기름 발라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찬송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옷을 입은 대로 이 경찰복을 입으면 그 옷 때문에 경찰이라 부릅니다. 우리 뭐 목회자도 사실 옷이 있습니다. 예, 이 가운도 입고 다 있습니다. 입으면 아 저분은 이 목회자구나 목사구나 뭐 이렇게 합니다. 기름 붓고 성령 받은 사람은 찬송의 옷을 입고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을 바른 이런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치장하신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괴로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기쁨 충만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나도 항상 기쁨 충만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서 기뻐하기보다는 상황에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기쁨이 나의 모델이다. 기쁨이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나의 삶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다음 주에 사인업해서 80명이 1부, 2부, 3부 이제 청년 예배까지 4부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냥 아유 감사하다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은 자로 참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걷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나에게 결단 허락하시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